뮤직 파워 스테이션 제너레이트 팟캐스트 초대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 두 번째 정규 앨범 봄을 발표한 음악가 저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드님.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것저것 하고 있는 저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박수. 네.
박수.
제너레이트 팟캐스트 첫 번째 게스트십니다.
와.
혹시 처음에 섭외했을 때 어떤 생각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일단은 요새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운 그런 섭외였고요. 뭔가 어찌됐건 제가 정규 앨범 내고 나서 사실 인터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어떠한 오디오 쇼에 나오고 싶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한테는 딱 하고 싶었던 그런, 네, 그거였습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사실 저드님을 처음 이제 팟캐스트에 섭외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지난해 정규 앨범도 내셨지만 사실 인디펜던트로
아,
활동하시잖아요. 저도 완전 인디펜던트거든요. 지금 약간
네네네.
스튜디오도 약간 보시면 인디펜던트의 끝판.
네네네.
예.
아, 저희 집보다 장비가 더 많아서 저도 저 조명 갖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최근에는 R&B 가수 저드보다는 아무래도 DJ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DJ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계기가 우선 첫 번째로는 일에 너무 매몰돼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많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뭔가 내가 더 활동적인 사람 될수 있을까가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상 어떠한 음악적인 갈증이죠. 어찌됐건 저는 서정적인 음악이나 뭔가 그런 감성을 다루는 음악을 하고 있지만서도 또 생각보다 센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표현할 수 있을까도 있었고, 제가 춤추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주도해보고 싶었어요. DJ가 어쨌든 그런 사람들 춤추게끔 그렇게 더 좋은 음악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그러한 어떠한 음악적인 갈증도 있었죠.
보통 센 음악 좋아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센 음악 좋아하시고, 또 어떤 노래 드시는지
아,
궁금하네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저도 제가 이제 그 많은 장르를 앨범 하나에 썼잖아요.
네.
그렇게 음악을 하고 있는데 DJ도 셋이 이제 장르가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뭐 힙합 틀었다가 그 BPM에 맞는 뭐 D&B 틀었다가 뭐 하드 테크노 틀었다가 뭐 정글 틀었다가 되게 다양하게 그것도 결국에는 그냥 얼터너티브하게 DJ를 하고 있어서 사실 어떤 장르를 많이 플레이하는 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얘가 새로운 유기성을 만들어 보자. 네.
그렇군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뭐 클럽 메뉴 이제 대표님들
아.
네, 많은 섭외 부탁드리고 주로 최근에 그럼 플레이하신 메뉴는 또 어디서 하셨나요?
제가, 네. 7월부터 DJ를 하기 시작해서 사실 디린이에요. 디린인데 핸즈클럽에서 어쩌다 보니 많이 틀었고요. SCR도 한 두세 번 했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베뉴들도 섭외가 이제 조금씩 와가지고 사실 주로 플레이했던 베뉴는 핸즈클럽이지만 이제 막 점점 넓혀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디린이 이제
네.
저드님과 함께 DJ로서의 커리어도 이제 많이 주목해 주시고요.
네네.
하지만 오늘은
감사합니다.
이제 음악 관련해서 이야기를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R&B 봄은 노래와 앨범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앨범은 봄, 이제 노래는 영업 안 합니다가 선정이 됐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자고 일어나서 인스타그램에 태그돼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요즘에 인스타그램 태그가 무슨 일 있나? 카톡이 아니죠. 소감은 어떠세요?
일단은 너무 감사하죠. 한해 수확이잖아요.
그렇죠.
어찌됐건 너무 좋은 음악 앨범들을 많이 내신 아티스트 분들 옆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울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잘 음악적으로 뭔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물음표를 어느 정도는 살짝 답변을 살짝 들은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한국 대중음악상 외에도 사실 이봄 앨범은 정말 지난해 호평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딜 가나 이 앨범 들어봐라. 이 앨범 진짜 짱이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뭐 제가 오늘 모 음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2023년 최고
아,
앨범이다.
진짜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머.
지난해 정말 이런 칭찬과 호평과 인터뷰가 정말 많았던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을 하고
네.
있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런 피드백에 대해서.
아, 우선은 저는 이 앨범을 만들고 이제 발매하기까지 조금 아쉬웠어요. 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약간 뭔가 약간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근데 사실 어떤 뮤지션들 거의 드는 생각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뭐 사운드적인 거나 퀄리티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봄을 만들 때그 내면적인 메시지, 음악인으로서 뭔가 사람들한테 내가 음악인으로서 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어떠한 포인트가 전달이 어느 정도는 됐지 않나.
확실히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된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
감사합니다.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공연도 제가 단독 공연을
아,
다녀왔는데
네네.
그때도 반응이
아,
뭐 나중에 또
네.
자세히 이야기해보죠. 네. 이런 칭찬과 더불어서 사실 2023년이 저드님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너무너무요.
일단 앨범부터 얘기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하이라이트 이후에 인디펜던트로 처음으로
아,
발표한 이 정규
그쵸.
앨범이란 말이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 하이라이트가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면서 이제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네.
아티스트 분들만큼 또 아쉬운 마음이 컸던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떠한 경력을 만들어 오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하이라이트가 저한테 되게 뜻깊었던 게, 저 스스로 이제 이쪽 씬에 처음 들어왔을 때, 물론 그전에도 제가 음악을 하고 있었지만, 제 음악을 보여주려고 이쪽 씬에 들어왔을 때,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면 다들 입시 준비하기 바빴고 해서 혼자 이제 사운드클라우드 올리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리포스트 타고 하다가 아는 사람 이렇게 생기고 이러면서 제가 음악을 시작했는데 어찌됐건 집단이라는 것에 소속이 되었던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첫 사실 크루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와 이렇게 이런 음악을 하고 음악적인 걸 교류 되게 많이 하고 작업실에 가 있으면은 누군가가 있고 이게 되게 재밌다. 약간 학교 같은 그런. 저는 학교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 사귀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어떠한 그런 단체였는데 이제 어찌됐건 해체가 됐죠. 해체가 됐는데 해체됐을 때 저는 되게 근데 엄청 무덤덤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선은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정도로 해체할 정도면 정말 큰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거를 억지로 이어가면 어차피 서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바라다 보면 일이 잘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바라는 게더 많아지고 불만만
그렇죠.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냥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입장으로서도 한번 바라보고 해서 완전 아 이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뭔가 그래도 왜냐면 제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떠한 계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딱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인디펜던트한 이제 작품인 봄이 나왔습니다. 작사, 작곡, 프로듀싱 이제 모두 저드님이 담당을 하셨고요. 일단 저는 이 앨범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저드님의 커리어를 보면은 EP 제목이 Too Many Egos였고요. 첫 정규 앨범 이름이 All My Persona, 이제 AMP였죠. 자화상, 내면에 집중하는 음악 성격이 있는 것 같고 이번 앨범도 들었을 때 저는 그런 저드님의 내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음악을 할때 물론 모든 아티스트가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내면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뭐 어디서 보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느끼는 건데 지금 저희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에서.
네.
근데 같은 공기를 마시는 사람이 80억 명인데 그 80억까지의 세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같은 공기를 마시더라도 80억까지의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아가서 그런 그렇게 각자 다른 캐릭터가 있고 그런 어떠한 매력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가장 잘 이해하려면 나부터 잘 이해 나라는 사람의 세계를 잘 이해해야 뭔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다고 저는 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 심연까지 딱 들어가서 아 이런 나는 이렇게 모순적이고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내뭐 버릇은 뭐고 내가 그동안 시행착오 겪어왔던 건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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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어떠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남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제 자신이 모순적이고 뭔가 부족한 것들이 많으니까 남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한들 저도 그런데 뭐그 사람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약간 그런 거에서 시작이 됐어요. 제 자아를 생각하는 게.
나를 알아야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 역시 내면에 집중하는 이유가. 네, 그렇죠. 사실 나를 모르는데 남을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태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악을 하시니까 음악적인 스타일이나 음악의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점으로 저드님의 내면을 좀 탐구해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저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끝도 없이 부정적이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엄청난 부정을 겪고 나서 아, 이런 건 쓸데없는 거구나 해서 되게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는 너무 갇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도 있고
네.
저를 너무 표현하고 너무 그렇게 제 세상에 갇히면 아니면 공감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내 내면은 갔는데 제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저를 비춰도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늘 간과하면서 저를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주관적인 것과 동시에 이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하시는 네. 거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EP와 정규앨범 첫 번째 정규앨범은 네. 이제 Ego's Persona였는데 네. 이번 앨범은 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계절 이제 스프링이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시선의 네. 봄이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이제 Ego와 Persona를 떠나서 다른 단어가 등장을 했으니까 네. 앨범 제목을 왜 봄으로 지으셨나요?
재밌는 건 그 봄 비오면이 빼꼼한 마인드라고
아~
또 이제 제 마음의 이면입니다.
아, 네. 빼꼼한 마인드.
네, 그래서
약자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일단은 제가 봄에 태어나서 이 봄이라는 주제를 갖고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빼꼼한 마인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의적으로 계절감을 사용해서 앨범을 표현해보자 했고요.
네.
그래서 봄이 됐고 그리고 봄은 늘 오잖아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봄이 올 거야. 뭔가 아, 네. 더 좋은 봄이 올 거야. 하지만 사실 그 봄은 굉장히 까다로운 계절이잖아요. 꽃샘 추위도 있고 황사도 있고 막 그런 어떠한 되게 까다로운 계절. 옷을 뭘 입어야 될지도 모르는 계절인데 꽃이 피고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이유로 봄이 온다고 하지만 그 봄이 안 좋은 봄일 수도 있다.
아,
네, 네. 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서 그런 관점을 좀 바꿔보려고 했었어요.
관용적으로 우리가 봄날이 올 것이다 이런 것처럼요.
네. 네.
이제 봄 앨범 사실 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화사한 네. 어떤 바탕을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앨범 지금 저희가 커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색깔을 이제 네온 색깔이라고 해요. 굉장히 그린 네, 초록 빛 톤에 약간 음울한 톤이란 네. 말이죠. 그래서 앨범 내용도 이제 어쨌든 우울을 네. 어쨌든 제가 앨범 소개글을 보면서 네. 우울을 봄처럼 갑자기 왔다가 나도 모르게 가버리는 거라고 네. 표현을 하셨듯이 이 앨범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무드는 이제 봄이 올 것이다 라고 하지만
네.
전체적인 메시지는 좀 톤다운되어 있다라고
네.
저는 느꼈거든요.
네.
앨범을 만들게 된 계기와 이제 작업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우울이라는 건 제가 언젠가는 다뤄야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긴 했거든요. 왜냐면 사람 늘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마냥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떠한 그냥 행복을 느끼는 것도 안 좋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해서 우울이라는 주제는 꼭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자아를 탐구하는 거에 끝나는 마지막 영역 우울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그렇게 가장 어두운 얘기를 꺼냄으로써 밝아질 수 있다고 느껴서 그렇게 우울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됐고요. 사실 이 앨범을 작업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렸어요.
그렇네요.
그냥 가장 내면적인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더 본능적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서 생각보다 작업 기간은 그렇게 안 걸렸던 것 같고요. 가사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오, 네. 네. 아 근데 저는 이 점 궁금했습니다. 작사, 작곡, 프로듀싱 모두 진행을 혼자 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그런데 6개월이면 저는 굉장히 빨리 작업했다고
아,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모든 일을 이렇게 혼자 진행하시는 것이 이제 네. 어떻게 보면 혼자 다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신 건데
네네.
힘드시거나 어려우신 점은 없으셨나요?
사실 늘 힘들죠. 일단 뭔가 친구들의 피드백은 있지만 어찌됐건 모든 판단은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늘 사실 힘들고요. 어떤 곡이 가장 좋을까 막 이런 거 정하는 것도 힘들고 제가 혼자 스스로 다 만드니까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뭔가 더 많은 장르를 섞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믹싱과 마스터링은 이제 또 제이플로우 씨가 힙노시스 네. 테라피에 담당을 해주셨는데
네.
믹싱 마스터링 과정에서는 어떤 피드백을 받으셨나요?
근데 거의 다 제가 원하는 의도로 맞춰주셔서 사실 그렇게 큰 그거는 없었어요.
뭐 의견 교류라거나 뭐 그런 것들은 따로 없었나요?
마지막 믹스 그 전에 계속 녹음을 새로 해가지고 아마 고생 많으셨을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6개월 만에 정말 모든 작업을 다 완료하신 저자님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홀로 해서 더 도전적이었을 수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완전 동의를 하는 게 이번 앨범이 힙합이나 R&B 장르 하나에 좀 갇혀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뭐 일렉트로닉도 있고 앰비언트도 있고
네.
록도 있고 다양한 장르가 보컬 톤에 굉장히 잘 맞게 배합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앨범을 통해서 내고 싶었던 어쨌든 지향했던 소리, 뭐 사운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점이 있었을까요?
우선 보컬이 중점이 아니었으면 좋겠었어요. 그냥 모든 걸 무드로 가져가는, 그냥 제가 제 보컬이 튀지 않고 그냥 조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떠한 조화만 좋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보컬이 선명하지 않은 트랙들도 많을 거고 이펙터들도 많이 쓰고 그랬던 이유가 제 보컬이 잘안 들렸으면 좋겠는 그런 게 되게 컸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었을 때 이펙터가 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고민을 하셨군요. 어쨌든 이 앨범 자체 무드로 승부하는 앨범이다 보니까 노래도 사실 이게 개별 곡으로 들었을 때보다는 앨범 단위 전체 감상을 해야 아무래도 좀더 저는 크게 오는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제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
그러니까 제 싱글을 못 내겠거든요.
아, 싱글을,
네,
네.
싱글을, 곡을 또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 단점이라고 보는 게딱 그렇게 완전히 캐치한 멜로디를 쓰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제 스스로 조금 느껴서, 그래서 오히려 앨범을 내고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 갔을 때제 장점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내는 앨범이 사실 이번에도 타이틀곡을 억지로라도 정했지만 사실 타이틀곡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앨범을 그냥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네.
그래서 제 1집에는 AMP 올 타이틀이었고, 2집도
맞습니다.
네, 올 타이틀을 하려다가 이건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다 해가지고 선공개곡 제외하고 3번, 5번, 7번, 9번으로 제비뽑기 했거든요. 네,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앨범으로 들어야 뭔가 좀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사실 요즘 풀랭스로 앨범을 듣는 게 정말 쉬운 일이
들더라고요.
아닌데, 이제 풀랭스로 앨범을 계속 내시고. 근데 싱글 내신 것도 좀 좋았는데. 네.
아, 근데 싱글이 전
아, 앨범보다 싱글이 고민이신 저드님. 이것도 굉장히 좀 신기한 포인트네. 보통은 싱글을 많이 내고 이제 정규 앨범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미니 앨범도 힘드네.
미니 앨범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싱글을 내더라도 싱글이 미니 앨범 수록곡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앞으로 뭔가 미니 앨범을 낸다 하더라도.
네네. A사이드, B사이드,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앨범을 이제 처음부터 좀 천천히 좀 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봄에 이런 사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참조하거나 영향을 많이 받은 아티스트 그리고 음악이 있을까요?
되게 그러니까 가사적으로도 그렇고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제임스 블레이크랑 프랭크 오션은 진짜 그 자기 그 가치관이나 어떤 내면을 그렇게 드러내는데 엄청나게 도가 트신 분들이라고 저는 엄청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새해 첫 곡을 프랭크 오션님 그 미발표곡 그 믹스테이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와이즈맨을 1월 1일 첫 곡으로 삼았어요. 제가 그
오.
마인드를 너무 가지고 싶어서. 그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없고, 그냥 우리는 우리 그 자체일 뿐이다. 약간 거의 그런 식으로, 거의 무의 상태, 거의 모든 진리를 통달한 자
네.
느낌으로 그런 곡을 쓰셨었던 그 기억이 나서 1월 1일 새해 첫 곡을 그렇게 그 곡을 들었었고,
네.
블레이크 님도 해외 분이지만 님이잖아요. 여튼. 네. 제임스 블레이크 님도
네.
Don't Miss It이라는 노래는 제가 진짜 좋아하고,
아.
내가 이런 걸 놓쳤는데 넌 제발 놓치지 말라는 그런 어떠한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가사들이나, 그 작년에 나온 거 말고 재작년에 나왔던 앨범 자체의 메시지도 너무 좋았고 해서, 그런 어떤 내면적인 가사들은 늘 제가 참고할 만한 가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심지어 봄을 만들 때도 그 앨범들을 자주 돌렸고 해서
네.
그렇게 그런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곡이 아리아죠.
네.
네.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가 흐르는 아리아.
네.
제가 아리아를 검색을 해봤는데, 극을 이어주는 진전의
네.
흐름이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네.
활용이 되고, 아리아가 등장할 때는 대부분 이제 가창하시는 배우분들이 이제 극이 중심이 되는 하이라이트
네.
부분이거든요. 이 곡에 대한 과정, 그리고 샘플링, 이제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보통 1번 트랙을 만들 때, 그 앨범의 핵심이 되는, 늘 1번 트랙을 먼저 만들고 시작하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걸 만들까, 어떤 걸 만들까 하다가 그 아리아의 메인 그 멜로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G선상의 아리아인지 모르고 그 제가 건반으로 쳐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이거 무슨 곡이더라 하면서 이제 물어봤는데 그 노래를 얘기해줘가지고 아, 맞아, 이거였지 하고 생각이 나서 사실 그거를 샘플로 쓰게 됐고요. 근데 이게 아 샘플이란다. 그럼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네네.
그 원곡이랑 사실 달라요. 왜냐면 그게 클래식이라 계속 조성이 바뀌어서
네.
사실 앞부분밖에 못 쓰거나 음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이어나가게끔 그렇게 좀돼 있어서 제가 그걸 사실 찍은 거예요.
아.
찍어서 조금 변형해가지고 노랫말을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레드벨벳
네네. 필마일
네,
리듬.
필마일 리듬도 앞에 부분만 나오고 그리고
그렇죠.
제가 곡이 넘어간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아리아, G선상의 아리아잖아요. 어찌됐든 선상이라는 그런 단어에 꽂혀서 거기서 이제 딱 제 상황에 대입해서
네.
뭔가 선상에서 제가 그 보냈던 삶을 내려다보는 어떠한 그런 되게 배가 있으면 제가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배에 다 완전 다 올려놓고 그 망원경 그거 보는 거 있죠. 그
네.
닷 쪽에 거기서 제가 제 인생을 내려다본다. 약간 이런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가사를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음악의 선상이 아니라 이제
네.
배
배.
선
네.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아, 역시 하나의 단어 굉장히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네. 근데 전 놀랐던 게 사실 뭐 그런 아티스트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앨범 만들 때첫 번째 노래부터 만들고
네.
이제 앨범을 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첫 곡을 만들면 이제 계속 나오나요? 그대로?
주제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행착오는 엄청 많았죠. 거의 제가 뭐 무슨 일이 있었어가지고 봄 데모들을 확인을 해보는데 뭐 수정 이런 거 빼더라도 거의 한 7, 80곡 데모가 있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네.
네 거기서 딱 10곡 추린 거죠.
아,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데모들 중에 정말 엄선해서 고른
네.
노래들이 이제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일단 제가 처음에 이제 가장 눈이 갔던 곡은 이제 비처럼 음악처럼
아,
아무래도
네.
그랬는데 이 노래 사실 곡은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니까 곡에 대한
네네네. 네.
설명을 할 필요 없고 이 곡을 왜 선택해서 이 앨범에 실었는지가 사실 좀 굉장히
아,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 곡은 앨범에 수록될 곡은 아니고 한참 전에 만들어 놓은 곡이긴 해요.
네.
제가 하이라이트 있었을 때 콘텐츠를 어떠한 거를 이렇게 해보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뭔가 유명한 옛날 곡이나 어떤 팝을 제 스타일로 다시 해석해서 뭔가 만들어보는 그런 컨텐츠를 원래 하이라이트에 있었을 때 신년 계획으로 썼던 건데 그 중에 데모가 그게 있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추리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거를 스킷으로 써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 노래가 약간 스킷의 개념이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
그냥
네.
조금 생각의 환기? 왜냐면 가사말이 제 말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약간 비즈니스적인 거였는데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저를 모르더라도 아는 곡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클릭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떠한 그좀 프로모션의 개념도 있었기는 하죠. 다만 이제 그거를 완전 발라드가 아니라 제 스타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어떤 장치 중에 하나였어요. 다만 그게 이제 딱 스킷 그 비처럼 음악처럼을 기점으로 이제 장르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써도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블론드도 그렇고 블론드도 Close to You 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그렇게 뭔가 유명 곡을 다시 부르거나 아니면 재해석해서 만들거나 하는 그런 해외 앨범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뭐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 제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어쨌든 리메이크 곡은 저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목이 쏠리잖아요. 딱이 앨범 봤을 때, 어? 이 노래가 있네? 라고 생각해서 클릭을 하는데 그 앨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노래가 스킷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장르가 이제 완전히 좀 바뀌는 듯한 이런 아이디어가 저는 굉장히 앨범 내에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리메이크 곡 하면은 그 리메이크 곡한테 자리를 다 내주는
네네.
그런 좀안 좋은 경우들도 몇번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스킷이라고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아.
정말 30번 정도 고민했어요. 발매 전까지도 고민했어요.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스킷치고 이거 리메이크이기 때문에 원작자분한테 가가지고 또 허락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쵸.
네. 라이브로, 뭐, 전 들었습니다만, 뭐 나중에 라이브 클립이나 이런 거에 나와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라이브 공연장 라이브 영상 찍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편집을 제가 다 해야 하고 제가 생각보다 하는 일이 은근 많아요. 그
인디펜던트니까.
그런 제가 그래서 저 AMP 뮤비 만들어준 감독 오빠랑 저랑 그냥 인간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저 편집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원래는 그 편집해야 되는 맥북을 렌트를 하려고 했어요.
네네.
이제 사양이 영상은 음악 작업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근데 흔쾌히 렌트를 해줬는데 제가 지금 이런 모종의 이유들로 아직 라이브 클립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네, 하지만 나올 거라는 거. 그럼 이제 앨범을 좀 이제 비처럼 음악처럼이 분기점이 되는 앨범에 대해서 좀 노래를
네.
여러 가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아리아 다음에 있는 곡이 브라이덜 샤워죠.
네.
이 앨범에서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지점이 장르가 계속 이제 혼합된다, 이제 섞여서 등장한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브라이덜 샤워도 그렇고 이제 후반부에 영업 안 합니다도
아,
그렇고 굉장히 한 곡에서 파노라마가 좀
네.
있는 노래들이란 말이죠. 이런 아이디어는 또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제가 앞서 말했듯이 DJ 할 때도 여러 장르를 틀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저들로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했을 때 저는 반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반전.
네
네.
그래서 그 요소들을 되게 많이 바꿨어요. 영업 안 합니다도 거의 수정을 일단 최소 30, 40번은 한것 같고 네 브라이드 샤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반전을 주려고 어찌됐건 그렇게 계속 변형을 한그 엄청난 뜻은 없어요. 그냥 다만 여기서 장르가 바뀔 것이야.
네.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이어지게끔 이거를 최대한 완급 조절을 브라이덜 샤워는 했고 영업 안 합니다는 일부러 그냥 아예 뜬금없이 왜냐면 앨범 자체가 서정적이다 보니까 졸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졸리진 않았는데.
유기성을 챙겨가려면 진짜 훨씬 더 챙길 수 있었을 만한 어떠한 그런 서사였는데
네.
오히려 여기서 한번 뒤틀어주면 뻔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영업 안 합니다도 그렇게 된 거고
네.
보험이라는 트랙도 그래서 거기에서 트랩 음악이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잠을 깨시오 그런
네.
느낌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라면서 이제 반전 포인트를 만드신 거네요. 두곡 중에 어떤 곡이 더 어려우셨어요?
영어 안 합니다가 진짜 어려웠어요.
아.
그거는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고
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거 발매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어색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아, 의도적으로 약간, 네.
너 이거 몰랐지? 어색하든 말든 오케이. 나는 뭔가 이런 거에서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고 마지막에 완급 조절 다 하고 싶었어.
아,
그런 그거였어서
네.
그
그렇군요.
의도였습니다.
브라이덜 샤워와 사실 영업 안 합니다는 좀큰 차이가 있는 게, 브라이덜 샤워는 처음이 굉장히 차분하게 가다가 후반부가 약간 하우스 트랙으로 이어지잖아요. 마치 뭐 샘파나 뭐 프레드 어게인 음악을 듣는 듯한 그런 인상적인 대조가 있고, 영업 안 합니다는 사실 짱이씨가 피처링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이 앨범에 굉장히 그 궁금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전의 포인트로 삼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영업 안 합니다가 인트로밖에 없었을 때 애초에 영업 안 합니다는 짱유님께 부탁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완전 극초안만 제가 들려드리고 혹시 이거 피처링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하면서 아예 몰랐거든요. 근데 짱유님을 제 앨범에 꼭꼭꼭꼭 부탁드리고 싶었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짱유님이 사실 들어오신 힙노시스 테라피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아마
그렇죠. 그때가. 네.
그 제가 그거를 작업하고 있을 때가 근데 힙노시스 테라피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해가지고 더 감동이었습니다.
네, 헨즈에서 그때 갔었거든요. 오프닝 파티 하셨을 때. 그때 정말 그 힙노시스 테라피가 게스트로 나왔는데 저드님과 함께 또 광란의 밤을 만들었던 기억이
제가 그때
나네요.
단상 위에 올라가서 아주 난리를 쳤었던
맞습니다.
기억이.
네, 봄 앨범이 뭐 듣는 이에 따라서 졸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센 음악 좋아하시고, 네, 재밌는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그 파티 날 제가 4시에 DJ여서 술을 한 잔도 안 마신 상태로 공연을 했어요.
아. 진짜 짱이다. 엄청 드신 줄 알았어요. 저희 다들 와 진짜 술 많이 드셨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군요. 네. 브라이덜 샤워와 영업 안 합니다 같이 어쨌든 이 앨범의 소리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좀 다이나믹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이 앨범에서 소리에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드신 곡이 있으실까요?
사실 아리아도 그렇고 블론디도 그렇고 다 그렇게 그 트랙의 무드에 맞게끔 뭔가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수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각설이랑 홍시가
네.
거의 마감 직전에 나온 곡들이거든요, 사실.
아.
각설은 사실 버전이 엄청 많았고, 거기도 사실 하우스 음악을 넣을까 했었다가 이제 아예 피아노만 있는 발라드스러운 곡으로 바뀌었어서, 각설이랑 홍시가 네, 제일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르를 여기 넣지? 이게 가장 까다로웠던 그런.
음악의 테마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네, 맞아요.
장르를 어떤 걸 넣을지가 궁금했다.
네, 가사도 다써 있었고, 그런데 장르를 뭘 넣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각설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제 피아노 이제 단출하게 진행이 되는데, 하우스 음악 넣었으면 또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그 나름대로.
그때 그 각설 가사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예.
하우스의 각설은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렇죠. 네.
네, 그 테마로 사실 하우스 곡을 썼었어요.
아.
네, 되게 밝은 곡이었는데 아니야 이건 좀더 지금 더 우울해야 될것 같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빼고 다른 각설을 또 넣은 거죠.
아,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 각설 가사, 뭐, 브라이덜 샤워도 이제 뭐, 내가 뭐뭐 뭐 했소. 이런 표현은 사실 구어체에서 잘안 쓰는
네,
말인데,
그렇죠.
예. 네, 이런 표현을 듣는 게참 재밌었고. 각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가사가 제3의 벽을 뚫고 좀 뭔가 정말 듣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 뭐,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 테마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 각설이라는 가사가, 그러니까 어찌됐건 제가 봄이나 뭐제 내면적인 그런 어떠한 늘 자기 성찰하고 뭐 이런 게 시행착오에서 온 것들이거든요. 사람 인간관계가 늘 순탄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실수할 때도 있고,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돼서 뭐할 때도 있고, 뭐할 때도 있고. 그치만 제가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얘기해줘야 된다는 어떠한, 그러니까 내가 이랬어서 이랬었는데 너가 이런 걸 오해했다면은 미안해. 아, 어쨌든 나는 이런 거였어. 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뭔가 너무 제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너무 건강하지 못하게 뭔가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친구면 쓴소리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나는 말해야만 하고 써내려가만 하고 뭐또 어쩔 땐 하기 싫은 말 억지로 한다는 그런 가사들이 이 사람한테 애정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뭔가 저를 써내려가는 것도 어쨌든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시행착오
네.
에 대한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오는 게 뭐냐면 저는 평생 그런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사실 쓴 가사였습니다.
내면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네.
고민을 하면서 쓰신
네.
내용이죠.
보험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보험 제가 그런 어떠한 우울감이나 뭔가 어떠한 그게 사실 사람이 우울한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울한 거잖아요. 내가 그려놓은 어떠한
그렇죠.
네, 어떤 이미지가 이 길이 아니었으면 사람이 기대하게 되고, 기대했던 게 무너지면, 그럼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하나? 아니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우울감이 조금 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보험이라는 앨범 자체가 사실 인간관계에 대한 시행착오, 내가 뭔가 고쳐야 될 그런 것, 제가 생각한 그런 꿈의 방향에서의 뭔가 길을 잃은 것, 그런 것이 다 하나, 로 최대한 그거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아,
네
네. 그렇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EP와 정규 앨범을 넘어서 뭔가 많은 더 다양한 이들을 의식을 하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제 더 담은 거죠, 앨범에.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해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앨범 좋아해 주시고 공감을 많이 받으신 게 아닌가.
저는 실제로 뭐그 공연 때
예.
제가 미랭그리트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도 그래서 뭐 괜찮으세요
아.
요새는 괜찮아지셨나요 막
네.
이러셨던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앨범을 낳고 싹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오프닝 파티를 갔는데, 가면서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제 헨지 가는 상수역에서 헨지까지 걸어가는데, 아, 이 앨범이 되게 어둡고 약간 우울한 정서가 있는데, 헨지에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려나, 힙노시스 테라피도 온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가니까 완전히 그날 광란의 밤. 예.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와주신 분들 너무
아,
감사해요.
완전 뜨거웠어요.
아,
그날이 또 주말도 아니었는데, 예.
맞아요. 목요일이었죠.
목요일이 이제 클럽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이고, 그날따라 사람도 많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으쌰으쌰해서 노시더라고요.
저도 걱정 많이 했어요. 저도 어찌됐건 뭔가 파티를 기획하는 게 처음이었고,
아.
네. 제 이름을 걸고, 일단 헨즈클럽에서 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제 이름을 걸고 파티를 제가 예전에 22살 때? 23살 때 꿈이 헨즈클럽에서 공연하는 거였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DJ는 내 이름을 걸고 파티를 한다고? 그래서 제 꿈이 은근 소박해요. 염따 아빠랑 라이브 해서 그걸 이뤘는데, 진짜 그런 소소한 그거에서, 이제는 헨즈에서 내 이름을 걸고 언젠가는 파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이룬 거예요. 일단은 꿈이 이뤘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고,
네.
근데 사람들이 재밌게 놀아주셔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짧게 짧게 사실 이게 목표를 정해서 가는 게
네.
긴 길을 가는데 좀 지치지 않는 방법이 되니까요.
아, 맞아. 아, 그렇네요.
전좀 그러지 않는
아...
편이라서 이제 봄 앨범을 들으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전 진짜 그니까 엄청 큰, 엄청나게 큰 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뭔가 현실적으로 조금 이룰 수 있는 꿈에 먼저 가는 것
아,
같아요. 네.
좋은 자세네요.
빌보드 100 안에 들고 싶다. 이런 꿈이 아니라
네.
정규 2집 내고 싶다.
아.
이런 그런 꿈으로
근데
좀
사실 정규 2집, 정규 앨범 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에이.
도전이고, 뭐 하나하나 이루어 나간다는 게, 공연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저드님을 좋아했던 게, 문제아 싱글 나왔을 때,
아, 네.
그 노래 정말 좋아했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그때 빌보드 코리아가
아,
근데, 그때 대담해서 제가 막,
진짜요?
그때 특집이 뭐였냐면, 여름에 이제 한국에 나온 노래들 어느 곡에 좋나 추천하는 자리였는데, 사실 이제 바이브상 케이팝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담을 하다가, 난 근데 저드 문제아가 제일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어머나, 몰랐어요.
그몇년 전이지? 한 3년 전, 4년 전인가? 네.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번 앨범에서도 이제, 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아,
네.
그거요? 그거 그냥 알아서 읽어주셔도 돼요. 그냥 X
네.
됐어.
엑스 됐어.
네.
네. 사실 이 비속어를 쓰고 싶습니다만
네.
그러면 이제 또 청소년 청취자분 못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엑스 됐어. 노래 가사와 사운드가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이 앨범에서 사실 좀 강한 노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노래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엑스 됐어는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제가 사실 앞에 얘기를 못했던 건데 이 어찌됐건 일에만 매몰돼서 살았다는 말은 했지만 너무 제 내면에 갇히다 보니까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고 제 자신이 왜냐면 제가 약간 스펀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주변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네.
받아들이는 것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성격이 자주자주 변해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제 성향도 많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고 성격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전예인들에게 뭐 연기였지 어쩜 그건 내가 아니었겠지 막 이런 것도 난왜 이리 가면 속에 사는지 막 이런 가사들이 있는 그걸 어떻게 유쾌하게 풀수 있을까 그리고 이 노래는 사실 공연 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훅도 짠 거기도 하고요.
아, 네.
네, 그게 가장 컸고요. 어찌됐건 내용적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 잘못 살은 것 같아. 해서 이제 X 됐어.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평소에 가사처럼 정말 욕을 많이 하십니까?
아, 요새 좀 줄였어요. 이게 정말 화날 때는 정말 화날 때? 정말 좀 유쾌하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욕을. 그러니까 정말 화날 때는 욕을 거의 안 하고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욕을 하더라도 저 혼자 말을 하지 남한테 욕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이 이제 감탄사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냥
그렇죠.
해외에서 쓰는 그딱 그거예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이제 저드님이 가사를 쓸때
네.
나는 이랬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이런 마음과 경험을 했다 이렇게 가지고 가사를 쓰시는데 그게 궁금했어요. 가사에서 드러난 저드님의 캐릭터와
네. 네.
실제 저드님의 삶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를 하는지 정말 있는 그대로. 예, 감정인 건지 아니면 앨범이라는 장치에서 만들어진 어떤 감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 제가 그렇게 진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약간 전그 제가 이제 허당이고 칠칠 맞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건 제 내면의 100%가 맞아요.
나, 아, 네.
네. 그러니까 제 심연인 거예요. 음악이.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사람이 모든 심연을 다 보이고 살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너무 히스테릭하고 너무 이런 어찌됐건 민폐잖아요. 뭔가 나 너무 진지해. 나 지금 기분 안 좋아. 뭔가 우울해. 이거를 다 드러내고 이러는 게
네.
아니라 저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제 스스로랑 친해지는 시간.
아.
거기에 심연에서 저는 그렇게 음악하는 저드인 거고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사석에서 뭐 다른 아티스트분들 막 이렇게 만나서 인사 나누고 막 이러다 보면은 저드님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But 저는 그래도 그게 저라는 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혹시 약간 있거나 뭔가 힘들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내면을 어쨌든 심연을 내보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글을 쓰고 뭐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음악으로도 표현을 할 때도 사실 내면 심연까지 끌어서 이제 나의 그런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담이요. 그걸 내 제 심연을 꺼내면서 그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제 상태를 잘 알고 그거를 글로 쓰면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뭐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하는지를 글로 쓰다 보면 결국엔 제 생각 정리가 다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인터뷰를 갈 때나 뭐 할 때나 일종의 제가 앨범이 테라피라고 하는 게 저는 제가 내는 앨범에 제 단점을 걸어놓고 그걸 깨부수려고 그 앨범을 내는 거거든요.
아, 네.
정규 1집에서 펀포비아도
그렇네요.
네.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제가 전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거 내고 인디펜던트가 되고 전화 받는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전화하니까 재밌던데요. 그래서 깨지고 이번에 결국 정규 2집도 제 심연을 그냥 들여다 그래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도 그런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긍정적으로 살아도 되겠다. 뭔가 더 내가 여기서 더 투머치 띵크 안 해도 되겠다를 깨부수는 그런 거였습니다.
폼포비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는 이제 나를 가정해서 쓴 가사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폼포비아를 겪고 있는 주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는 거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저드님은 본인이 겪은 진짜 그런 감정에 대해서 쓰고 계신 거죠.
그쵸. 솔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전화 받으시는 건 괜찮으시죠?
저는 전화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 전화가 많이 안 와서 좀 서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것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거 뮤지션들 제가 최근에 다 성찰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저희가 이것도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희는 인터뷰를 하면서 늘 받는 질문만 대답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안 친한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저도 몰랐었는데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때도 결국엔 받는 질문만 얘기하고 그 뭐가 잘못된지 몰랐던 거예요.
아...
근데 나중에 돌이키고 봐서 이 사람이 나랑 대화를 시도했을 때 이 사람 엄청나게 노력했던 거구나를 네, 그 시행착오를 엄청 최근에 깨달았어요.
전화 받는 게 일이니까 전화 받고 막 글 쓰고 이러다 보니까 모범 답안에 가깝게 계속해서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솔직하지 못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게 뮤지션이라는 직업 자체가 정말 무서운 게 자의식 과잉이 되게 너무 딱 좋으니까 이런 인터뷰해서 어떠셨어요를 늘 듣고 저희는 그거를 이렇게 대답하고 뭔가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던 거죠.
아...
네. 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최근에 작년에 와서야 느꼈어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뭐 오류가 있으셨던
뭐
건가요?
이런 거죠. 우리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해도 친한 사람들이면 저희가 이렇게 하는 받는 질문 하다가 이제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안 친한 사람 그렇게 안 친한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원래 친했던 친구들 플러스 인터뷰나 뭐 이러한 그런 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밖에도 잘 안 나가고 막 사람들이랑 교류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저는 정말 거의 한 4, 5년 된 친구들만 만나고 1대1로 만나는 건 일적인 거 아니면은 잘 안 만나거든요. 정말 손에 꼽게 몇 년에 한 번씩 막 1대1로 아무 목적 없이 만나고 이게 정말 손에 꼽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워낙 대화법이 익숙해져 있고 뭐 이러고 이러고 이랬는데 이게 뮤지션이라는 직업이 어찌됐건 인터뷰를 이렇게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이렇게 대답하고 하다 보니까 질문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었구나 남한테.
아.
네. 저도 제가 지금 이게 팟캐스트가 아니고 그냥 저희 이런 자리에서 그냥 사석인 자리에서라고 생각해보면 이 대화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예,
굉장히 형식적인 대화인 거죠.
그냥 도헌님이 노력해서 계속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 제가 이기적인 대답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 인간적으로 그냥
그렇죠.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 저도 막 이렇게 하면서 도헌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건데 어느 순간 너무 일에만 매몰돼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 내가 잘 못하는 사람이었구나를 엄청 깨달았어요.
못했다기보다는 약간 서툴렀다.
그런 자아성찰이 이제 되고 나서 저 이제 밥뭐 먹었어? 이런 거 물어보고 친구들한테.
아, 평소에 그러면 안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냥 이거 먹는 중, 이러면 다들 서로 먹는 중이랄까. 이제 다들 친한 친구들이랑만 대화하니까. 뭐안
네네.
친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밥 드셨나? 뭐 이런 거뭐 얘기하고 뭐 하고. 그런 게잘안 됐던 것 같아요.
아.
몇년 전, 몇 년, 한 2년 전에, 아, 1년이 아니라 2년 전에 그걸 깨달았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런 테마로 봄에 들어간 노래도 있나요?
그게 이제 홍시 같은 거예요. 한입 배우면 남게
아.
떨지. 그거에 대한 반성의 가사였습니다.
반성의 가사를 담은 홍시역.
근데 그런 거 플러스 제가 정말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 레인지가 되게 크거든요.
네.
사람 자체를 이해하고 싶어서. 뭔가 뭘 하겠다면은,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가 너무 커서. 근데 그게 그럴 수도 있지가 너무 크면 사람이 무심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저는 무심한 게 아니라 정말 배려로 얘기를 한 건데,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거절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게 이제 한입 배우면 나는 깨달지의 그런 어떤 주제였어요. 제가 커뮤니케이션도 그 서투르지만, 이게 친해지면 괜찮거든요?
네.
친해지면 괜찮고, 그 이후로는 되게 잘하는데, 이제 저를 잘 모르면, 어? 얘는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어떤 포인트잖아요. 그럴 수도
그렇군요.
있지도 그 레인지가 커가지고, 뭐 하면은, 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니까,
아.
얘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 올. 전늘 그렇게, 사실 전그 최상의 배려였거든요.
네.
저한테는. 그런 어떠한 제 고찰, 어쨌든.
알겠습니다.
물음표 살인마도 못 되고, 그런,
그렇군요.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는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
네.
표현이에요. 저도 이제 타인한테 그런 관대함이 엄청나게 넓어서 타인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제 돌아보면 또 무심함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겠군요.
그, 저도 몰랐어요. 그냥, 어법이 다른 거죠. 약간, 인간관계로 따졌을 때. 저희가 화투를 가지고 있어요.
네.
화투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고스톱을 원하는데, 섣다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그런 소통 방식의 차이라고도 또 생각해요.
고스톱 비유는 또 굉장히 신선한데.
제가 어제 이거 질문지 받으면서 생각한 게,
네.
인간관계, 어쨌든 뭐, 그, 봄 자체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떠한
네.
시행착오였는데, 이런 거죠. 섰다는 패를 안 보여주고 콜콜 다이 해서
네.
마지막에 자기 패 보여주고 깔끔하게 넌 이거야? 넌 38각땡이야? 그래 나 이땡이야 하고 깔끔하게 싹그 승부수를 짓잖아요.
그렇죠. 포커죠. 그러니까.
네.
네.
근데 고스톱 같은 경우에는 패 하나씩 보여주면서 점수 이렇게 계산하면서 자기 패 이렇게 다 보여주고
네.
자기가 좀더 유리하면 이거 이렇게 갖고 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간관계 방식이라고도 갑자기 어느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관계 방식.
네, 뭔가 자기 패 그냥 깔끔하게 그냥 솔직하게 팍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조심조심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어떠한 그게 있지 않을까라고 어제 질문지를 보면서 망상을 했습니다.
봄에 있는 노랫말 중에 이런 경험이나 이런
네.
것들을 바탕으로 써진 가사가 있을까요?
거의 다 근데 제 경험을 남이 이해할 수 있게끔 녹여냈죠. 네, 거의 다제 경험이에요.
뭐 재밌는 에피소드나 뭐 예를 들면.
그것도 있어요. 블런디 같은 경우도 후반에 뭐 사람보다 사랑을 받지 뭐둘다 불완전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랑에 대한 어떠한 개념이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한 건데
네.
이 사람이 뭐 어떠한 단점을 갖고 있든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진지한 것 같긴 해요. 그냥 그 누군가를 만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떠한 단점을 갖고 있든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이해해줄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나도 단점 있고 다 단점 있는데 그거 단점을 계속 가리려고 가면 쓰기에 급급해서 계속 가면을 이렇게 막 쓰다 보면은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오히려 실망해서 그냥 빠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냥 가면을 안 쓰고 애초에 나를 그냥 그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봐주는 게 가장 건강한 관계가 아닐까라는 어떠한 그런 생각에 블런디 2절 가사를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이 있으면 그 약간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 이 사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이 채워줘서 만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넘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 충족감이 아니라 서로 배워가야 되는 그런 누군가를 만나는 게 저는 그게 더 좋은 길이라고 막 생각하고 그래서 내면에 집중하는 이유도 다들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좋고 멋진 사람 만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럼 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지.
나 이제 나부터 좀 돌아보자.
네. 왜냐면 좋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려면 제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돌아보는 것도 그게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떠한 인간관계든 그게 사랑이든 우정이든 뭐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그런 게 되려면 우선 나부터 돌아보고 내 단점 근데 그렇게 아무리 돌아봤자 단점은 못 고치지만 어찌됐든 나를 잘 알아야
네.
네 그게 제늘 철학이어서 그래서 블론디의 그 가사가 뭔가 사랑보다는 사랑을 받고 둘다
네.
불완전하니까
예.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건
네.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앞서 앨범 설명을 저희가 할때 앨범 관련해서 보컬의 이펙터도 많이 쓰고 머리 보컬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앨범의 가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하나하나 잘 곱씹어 보면은 정말 내면에서 공감되는 내용도 너무나도 많고요. 이제 저드님이 표현하시고 싶은 어떤 경험이나 실제 감정들도 잘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컬이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주체라기보다 어쩌다 악기처럼 사용이 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물론 이 앨범을 들으면서 이게 그 사운드가 보컬과 장르와 맞춰서 여러 가지로 잘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 좀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인간이 목소리나 막 이런 거나 외모나 막 이런 거를 떠나서 뭔가 되게 감각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걸 뭉개도 그 제가 전하려는 의도가 확실하고 그 노래를 불렀을 때나 어떠한 사운드적인 그게 아무리 흐릿하더라도 메시지는 전달이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육감으로 느낄 수 있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뭔가를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던 거긴 해요. 네. 그냥 제 어떠한 근거 없는 이상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이제 그게 되게 모호하게 다가왔다가 어쨌든 이 메시지가 이제 내면의 심연의 특히 심연의 목소리고 어쨌든 이제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자주 할수 있는 말들은 아니다 보니까 앨범이 그래서 저는 보컬을 사용할 때 굉장히 그걸 좀 의도적으로 감춰놓는다. 근데 그게 오히려 또 묘한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아 진짜 이 꽁꽁 숨겨져 있는 어떤 마음의 형태구나. 예. 그래서 약간 제3자가 말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예.
그런 관점이었군.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컬을 처음에 사용하시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선명하지 않다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 선명하지 않음도 어떻게 보면 앨범 주제와 맞춰서 들어갔을 때 아, 그런데 이런 앨범의 보컬이 또 선명하면 또 이상하겠다.
그러면 진짜 살짝 몰입감을 해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게요. 네.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게 가장 맞다고 또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이제 이 앨범, 봄 앨범에 대해서 호평하는
아닙니다.
공감을 많이 받고 네,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세를 이어서 이제 11월 12일에 콘서트를 진행을 하셨는데
네.
이 콘서트 저 그날 콘서트 갔을 때 가장 놀랐던 건 한국 여성 R&B 가수 공연장에 남성 팬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 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군대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살짝 예상은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맞는 그런 어떠한, 보는 그런 인스타그램 DM이나 보면, 그러니까 누나 아니면 님이에요.
아.
네. 씨. 오히려 누나는 많이 없어요. 보통 제 저드님.
아,
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느낌 오거든요. 남성분이시구나 하는데, 이제 공연장 갔는데, 남성분이 너무 많으셔서, 저는 되게
네.
감사하죠. 근데 이게, 어찌됐건 사실 음악적인 지향점이 내면에 집중하고 뭐 하고, 어찌됐건 제가 사실 아티스트로서 외적으로 그렇게 막 많은 걸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커버에도 제가 안 나오고. 보면 제 앨범 커버에 제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커버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드라는 이름도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게끔 그냥 성별을 감췄고
네.
뮤비 같은 경우도 All My Persona는 얼굴이 나왔지만 어찌됐건 되게 멋있고 저를 더 예쁘게 드러내고 이러한 어떠한 지점은 없었어서 그래서 사실 정말 메시지적으로 승부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70, 80%는 남성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찌됐건 저도 올드스쿨 힙합을 좋아했고,
네.
그 에세이처럼 그렇게 음악을 들었던 그런 하나의 힙합 키즈로서
네.
그게 되게, 그래서 남성 팬분들이 많았지 않나.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플랭스로 이제 음반 메시지. 사실 이거는 성별의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네.
뭐 굉장히 근데 좀 어쨌든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삶을 근데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아.
진짜 여자인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성향상 뭐한 네다섯 살때 미미인형 말고 이제 칼, 네, 그렇게 들고 막 메이플 딱지 모으러 다니고 디지몬 카드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먼저 하고 탑블레이드 팽이 돌리고.
너무
그러니까
추억인데?
네, 건주 온라인 아세요?
아, 알죠. 예.
건주하고 저
어우, 건진.
던파하고 초등학교 때.
네네.
그러니까 되게 어쨌든 사실 저는 톰보이란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이거는 영적으로.
네네. 그런 영적인 기운이 어쨌든 느껴지니까 사실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거기에 이제 남성 비율을 높이는 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그 현장에. 아무튼 그 공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자면 첫 번째 단독 콘서트였잖아요. 정말 준비하시는 것도 힘드셨을 것이고, 뭐 하시는 것도 운영도 인디펜던트로 하시고,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준비 과정과 빌드 스토리 좀 풀어주시죠.
우선은 날짜를 굉장히 급하게 잡았고요. 이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포스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굉장히 너무 많은 보고서 써야 되고, 계획서,
그렇죠.
보고서란다. 네, 계획서 써야 되고, 엑셀 뭐 써야 되고, 인력 모아야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날짜를 굉장히 급하게 잡았어요. 왜냐면 그게 마무리돼야 올해 안에는 공연을 할수 있으니까, PPT도 엄청 많이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어찌저찌 공연 예매가 열리고, 뭐 하고, 공연 당일날 이제 제가 샵 시간을 착각을 해가지고
네.
한 시간을 늦어버린 거예요.
아, 현장에.
샵에 가는데,
샵에,
네,
네.
근데 그래도 30분 여유를 잡아서 30분 정도 늦는 거였는데, 제가 택시를 탔는데 동호대교 앞에서 제 앞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아, 이럴
그래서
수가.
한 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근데
예.
저는 리허설 때 추가 영상을 찍어서 라이브 클립을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스탠딩이잖아요.
그렇죠.
카메라들 못 움직이니까 리허설 때 그걸 완벽하게 찍었어야 됐는데, 제가 거의 한 시간 반을 늦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동호대교 사고는 그분이 잘못했네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어찌저찌 해서 갔는데, 아 리허설이라도 해야지 하고, 아 조금이라도 좀 찍어놔야겠다 했는데 제 장비가 뻑 나가지고. 네, 그래서 노래를 제대로 못 불렀어요. 저
아,
정
리허설 때,
네
네.
정신이 아예 아예 없는 아예 나갔겠죠.
그렇죠. 예, 당일날에.
네, 정신이 아예 나간 상태에서 리허설을 했는데 리허설을 사실상 제대로 못하고 영상도 제대로 못 찍고 막 이러다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에 공연 진행해 주시는 요원분들이 와서 설명을 이제 다 네, 하려고 이제 가서 설명이 끝나니까 공연이 20분 남았대요.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긴장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대로 그냥 투입
네,
되셨네요.
그래서 정말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았기도 해요. 밥만 못 먹어서 좀 아쉬운 거지. 힘이 없었어서 살짝 아쉬운 거지. 어찌됐건 긴장할 겨를은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게 사실 단독 공연이었어요.
이 공복에 사고까지 겪고 리허설도 제대로 못하고 완전
네,
네,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그래서 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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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를 겪고 나서 들은 생각이, 아, 그럼 나 이제 어떠한 공연도 진짜 할수 있겠다. 지금 단독
그렇죠.
공연이 변수가 네 번이나 일어났는데, 이걸 겪은 건 어쩌면 천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액땜이라고 하죠. 이제 새해 시작하면 또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와,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속 편하게 공연장 가서 편하게 봐야지 했는데 그런 비하인드가 또 있었군요.
근데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이 사실 걱정했대요.
나.
멘탈이 너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아, 정신 나갈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 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저 심지어 재밌어가지고 1시간 반짜리 공연 2시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그날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단독 공연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또 하고 싶지만 언젠가는.
단독 공연, 뭐, 단독 공연이니까 꿈꾸는 것도 많았을 거고 네. 이렇게 해보고 싶다 저렇게 해보고 싶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해보고 싶으셨고 공연에서 구현이 어떻게 되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
공연에서 일단 밴드셋으로 공연을 하고 싶었고
네
그거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아지트를 잡은 것도 있고 소극장 스타일이잖아요 되게
네
숨소리까지 물먹은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의 그런 작은 공연장이었어서 많이 못 움직인 건 살짝 아쉬워요
동선을 좀 크게
네
가져가고 싶으셨군요
네 분위기만 좋으면 모시핏 가는
아
정도의 그런 뛰어넘는 그런 것도 되게 저 핸즈클럽 공연 와보셔서 아시나요? 저
아, 그렇죠.
생각보다 잘 노는데 동선이 한정이 많이 돼 있어서 좀 살짝 아쉬웠는데 어찌됐건 편곡적으로나 공연 밴드 친구들이 너무 편곡 열심히 해주고 다 그래가지고 편곡적으로는 완전 만족이었는데 그런 동선이 살짝 아쉬웠지만 그리고 제가 이벤트도 안 하고 그냥 사실상 멘트도 생각보다 못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두 시간을 넘었다.
저는 제 단독 공연이 언제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지금 멘트의 문제가 아니고 이벤트의 문제가 아니고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는 게 목표다 해가지고 그게 그래서 아쉬웠어요. 저
아.
퍼포먼스를 더하면 더했고 뭔가 재밌는 이벤트나 멘트를 더했으면 더했을 수 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공연하고 있고 노래만 다 부르니 두 시간이 지나 있어서 그게
아.
살짝 아쉬운.
뭔가 좀더 많이 하고 싶으셨군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나서 제가 Nothing But Thieves
네.
내한 공연에 갔었어요.
네, 그날,
네.
아니, 뵀는데, 맞는지 몰라가지고, 긴가민가 해서,
그쵸.
이런.
락밴드 공연을 그렇게 화려하게. 전그제 스스로도 좀 그런데. 펄을 범벅으로 하고 제가 락밴드 공연을 갔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맞나 싶어가지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근데 공연 입장은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인사를 못 드렸던
네.
기억이 있네요.
근데 이제 그때 그큰 공연장에서 하는 걸 보고 정말 큰 공연장은 분위기로 되게 승부하는 그런 공연장이구나. 그래서 소극장에서 공연해본 게 정말 최고의 적나라함의 끝에 그런
네.
경험일 수도 있었겠다 해서 되게 제 단독 공연에 대해서 되게 다시 생각해봤어요. 어찌됐건 공연장이 넓으면 넓을수록 울리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쓸수 있는 조명도 엄청 많아서 그 분위기 자체로 되게 압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소극장은 정말 저라는 사람 이렇게 딱 있고 사실상 화려하게 엄청 화려하게 할수 없는 구조가 어찌됐건 내가 지금 첫 단독 공연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좋은 딱 그런 시작점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하우스 밴드 어쨌든 밴드셋으로 이제 진행을 하신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네, 준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밴드셋으로 근데 하시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제가 밴드셋을 늘 했어가지고,
아,
네.
네.
근데 사실 어려움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거의 3, 4년 동안 했던 멤버들을 바꾸고 막 이랬어가지고, 그래서 마음적인 어려움이 엄청, 엄청 컸죠. 그게 저는 가장 힘들었고, 나머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힘든 점은 없었는데,
네.
어찌됐건 그 멤버가 교체가 돼가지고,
네.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전 밴드셋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는 늘 밴드셋으로 하고 싶어요. 어떤 모든 공연이든 사실.
아.
제 MR 공연에 대해서 좀 거기서 에너지를 덜 받아서.
아. 대규모 공연장에 가도 MR로 하는 무대와 밴드셋으로 하는 무대는 굉장한 에너지 레벨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다 같이 집중해서 다 같이 낼수 있는 어떤 시너지가 좋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뻔하지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냥 뻔하지 않은 것들을 다 좋아하는 것
뻔하지 않은 것들.
같아요. 네.
그래서 뭐라도 하나라도 좀 비틀어 보고.
이상하게 틀에 짜여져 있는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더 밴드셋을 좋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음악처럼 들리게끔 하니까.
맞습니다. 끝나고 이제 미드앤그릿을 하셨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주로 오갔습니까? 뭐 괜찮으세요 빼고. 네.
일단은 너무 죄송스러웠던 게 하우스 내에서 다 대기를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제가 공연을 너무 길게 해버린 탓에 공연장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네.
정리하고 이래야 돼서 그 추운 한파에 많은 분들이 밖에서 대기를 해서 전 거기서부터 되게 죄송했는데
네.
제가 그 공연장 안에 짐이 있었거든요. 제 장비나 뭐 이런 거나.
예.
그래서 제가 하우스 마감을 할때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인데 거의 한 20분 정도 남으신 거예요. 그 관객분이. 그래서 사인을 못 드렸던 게,
아.
네. 가장
아쉬운.
아쉽고요. 들었던 얘기들이 괜찮으세요 이외에 앨범 잘 들었고 공연 너무 재밌었다. 거의 다 남성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아,
네. 그 엄청난
예.
그런 이야기는 사실 많이 못 들었고요.
근데 팬분들이 근데 되게 착하신데요. 괜찮으세요부터 안부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내향적이시거든요. 다들.
네.
근데 그냥 저의 성격 반영인 건지. 팔로워도 그 얘기했어요. 오늘 끝나고.
네, 그렇죠.
너 팬분들은 약간 너 같은
아.
그러니까 그게 그 아티스트 따라간다.
네네.
네. 근데 정말 동의했거든요.
아.
네.
네. 또 공연에 대한 뭐 인상적인 뭐 반응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이었습니까? 그날 또 하이라이트 멤버 분들도
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뒤풀이에 이제 팔로우파도 있었고 애쉬비 언니도 있었고 수비도 있었고 저 있었고 다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리고 저희 전 하이라이트 매니저 오빠랑 해서 이렇게 뒤풀이에 같이 갔었는데 그냥 가족을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데요? 약간 이제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삼촌
아,
네
네.
삼촌 사촌 만난 느낌
삼촌,
네.
사촌, 조카,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잘 보냈고, 어찌됐건 너무 와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엄청 특별한 이슈는 사실상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리허설 때 너무 정신이 나가 보이니까 이제 팔로우 오빠가 살짝 걱정을 하신 게 아닌지. 이거 갑자기 이게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겨서 계속 이제 밀리니까.
사실 공연 그런 큰 이슈를 겪고도 그런 공연을 만드셨다는 것부터 일단 첫 공연인데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하.
앞으로 이제 큰 데서도 하셔야죠.
그렇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난해에 그렇게 2023년을 공연으로 또 마무리를 잘 하신 저자님이시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앨범을 마무리하는 이제 반스란 노래가 있죠. 이 노래가 또 지난해 애플 뮤직 네, 베스트 코리안 송에 선정이 되면서
전그 곡이 됐을 거라고는 전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예
어떻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이런 경험이었어요.
아
왜냐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타이틀곡이 아니었는데도
그렇죠.
네.
예 아니 이 앨범이 고루고루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앨범 예를 들면 한국 대중음악상은 영업 안 합니다가 또 노래로 노미네이트가
저 그것도
됐고
깜짝 놀랐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 많은 곡들 중에 영어 안 합니다가 어떻게 궁금하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2023년은 어쨌든 저드님에게 굉장히 성공적이고 뜻깊은 해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반스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20대 끝에 설 때쯤엔 뭐가 될 듯해 보였는데 여전히 먼 길인 것 같아. 저드님의 20대는 어떤 시기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30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만 나이가 아니면 제가 29살이 맞고요. 만 나이면 아직 27살이긴 하지만
이제 뭐, 만나이죠.
근데 사실 제가 연애를 거의 7년 정도 안 했어요. 거의 수녀의 애들이 마법사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를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좋은 사람 만나려면 제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의 순간에 어떠한 그런 젊음이라고 내일을 낭비하지 말자가 저는 첫 번째였거든요. 그러니까 젊음을 즐기는 건 즐기는 건 좋은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일과 뭔가 노는 거를 동시에 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음악을 진짜 열심히 해보자. 왜냐면 제가 너무 냉정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게 저는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진짜로. 제가 되고 싶은 그런 기준이 되려면 저는 아직 한참 멀고 한참 공부해야 되는 시기라 그래서 일적으로 더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20대 끝에 갔을 땐 제가 정말 음악적으로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성공하기보단 퀄리티적으로 엄청나게 성공을 할줄 알았어요. 제가 그려놓은 어떠한 이상? 근데 그게 이제 안 돼서 아쉬운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내면적으로의 이거죠. 20살 때, 나는 어른이 되면, 난 30대가 되면 독립도 하고
네.
되게 차도 엄청 멋있는 거 타고 막 그렇겠지. 약간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떠한 헛된 꿈이죠. 그게 이제 20대 끝에 설 때쯤엔 뭐가 될 듯해 보였는데였던 거예요.
나.
19살 땐 그러잖아요. 내가 30살 되면은,
그렇죠.
그쵸. 뭔가 이렇게 돼 있겠지, 뭐가 돼 있겠지. 전혀 현실은 그런 게 아니고. 전 아직 애인걸요? 아직 클라면 한참 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찌됐건, 일적으로 매몰됐어도 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보다 성장한 게 많이 없고, 이룬다면 이룬 거였지만 생각보다 이룬 게 없다. 그니까 그 20대 끝에 설 때쯤엔 뭐가 될 듯해 보였는데였어요. 결국엔 그 봄도 거기에 되게 달콤한 사랑 노래가 있나요? 달콤한 어떠한 꿈을 잃었다는 어떠한 그런 그게 있나요? 하나도 달콤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나타내는 어떠한 그런 거였고, 결국엔 자기 성장의 과정이었고, 그게 제 20대인 것 같아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게 저는 어찌됐건 즐기는 것보다 더 값진 삶을 살았다고는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안 좋았지 그냥 어떠한 내면적인 그런 루트는 제가 잡아둔 것 같거든요. 5번 무너져서 4번 일어날 거전 10번 무너져서 9번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냥 일적으로나 뭐나 늘 저랑 싸웠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건 좀 논외인데, 이 앨범을 듣고 제가 외로움에 대해서 노래한다는 뭐 생각하시는,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봄이 우울이자 외로움일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20대 끝에 설 때쯤에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는 어차피 누군가의 손에 길러져서 사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있든 없든, 혹여나 진짜 부모님이 있든 없든 누군가의 손에서 길러져서 사는 사람인데 늘 외로움은 당연한 거고, 그거를 충족시키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서 계속 충족시키려면은 늘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왜냐면 내 사랑은 소중한 건데 이 사람 저 사람 사랑하다 보면 사실 닳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지켰던 20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을 소중히 안 하고 오히려 내 마음가짐,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그런 20대를 보냈는데 제가 봄을 내고 나서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엄청 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내면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내면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되게 그래도 지금 이제는 우울하지 않아. 근데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의 30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인 것 같아요. 제가 잃어버린 걸 찾아야 될것 같아요. 네.
앨범을 내고 좀 상실감을 많이 느끼셨나요?
상실감이라기보단 전 해방감이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될수록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너무 내 내면에 갇혀 살았나? 이거를 이제는 뭔가 사람들한테 되게 더 나눠주었고 더 긍정적인 그런 그게 돼야 될것 같은데 해서 차기작에는 더 이상 페르소나나 뭐 이런 어떠한 것들이 아닌 긍정적인 얘기를 담아서 내가 잃어버린 걸 찾아야 될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스님께서 뭐 잃은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멋진 정규 앨범과 멋진 음악을 또 내주셨고, 또, 사실 저는 그런 감정이 이해가 되는 게, 오래 품고 있던 생각이나 감정을 이제 다 표현을 하고 내보였을 때 사실 겪는 어떤 뭔가 마음 한구석에 뭔가가 없어진 듯한, 빈칸이 생긴 듯한 그런
네.
느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나이니까 네, 20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가오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도 이제 저드님이 새로운 음악을 펼치면서 이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오늘 어떠셨나요?
1시간 47분 동안, 편집본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갔어요. 네.
긴 이야기 했는데, 그쵸?
그리고 이 팟캐스트가 너무 좋았던 건, 내면을 다룰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네. 왜냐면, 어찌됐건 인터뷰를 하고 하면은 되게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보통, 인간 정소연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아티스트 저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었다면 이거는 되게 어찌됐든 아티스트 저드 플러스 인간 정소연의 내면은 무엇인지 약간 이런 걸
네.
탐구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네, 되게 뜻깊었습니다.
탐구의 시간으로서. 네. 저도 사실, 뭐, 내면과 이런 인디펜던트로 활동하시는 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드님과 만나면 좀 음악에 대해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팟캐스트로 뵙게 돼서, 제게도 너무나도 재밌고, 뜻깊고,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너무너무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너레이트 팟캐스트 오늘 첫 번째 초대석, 저드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 애플,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로도 업로드가 됩니다. 네. 매주 업로드되는 제너레이트 팟캐스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드님의 음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드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